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6면과 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기가 짧습니다. 그리고 한 85절 정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수 있고 내용이 참 간단하면서도 짧은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읽어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쉬울 때는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내자에게 무슨 설교하냐고 저한테 물어서 룻기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그 뻔한 다야는 얘기를 왜 또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그렇죠.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헤세드가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가 새로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은혜가 갈급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아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좀 감하는 것 같다. 은혜가 좀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고 저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 시기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 성경을 다시금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그 집에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장소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는 지금 뭔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느꼈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수적인 외부적인 요소들 또 우리의 감정이나 또 분위기에 휩쓸리는 예배의 감동들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비록 영상으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주 특별하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향 시스템이든지 웅장한 찬양팀이 어떤 찬양대 찬양이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감동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가정에서 만들어 볼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게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은혜의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드려도 아마 그래도 좀 아쉬운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날 때에 또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가라고 사람들이 인본주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시간들이 많을 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럴 때 사회적 시스템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려는 노력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시대가 또 있습니다. 사실 룻기가 기록된 시대, 룻기의 배경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끝나는 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의 생각이 정의로 외쳐지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견이 우선되어져서 판단하던 그런 시기. 뭐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서 뭐 포스트 디지털, 포스트 스마트 시대, 포스트 뭐 지금 코로나 시대, 앞으로 또 포스트 AI 시대, 뭐 우리가 지금 겪어내야 될 시대들이 아직 많이 남았고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저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미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신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런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게 오늘 룻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다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뭐 회사에서 승진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에서 물어보죠. 아, 뭐 좋은 일 있으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아유,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 이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암흑기로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상황에선 이런 고백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문 닫게 생겼다면서요. 자녀들이 회사에서 월급 못 받아서 어렵게 됐다면서요. 렌트비도 못 냈다면서요. 힘들어서 어떡해요? 라고 우리가 질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좋을 때 형통할 때만 내려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난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야 이제 죽고 못 살겠다라는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 부어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 헤세드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룻기는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사사시대에 접어들었던 이 룻기의 배경을 좀 한번 보고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죠. 낯선 이방인의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엘리멜렉이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이름만 봐도 앞으로 룻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할 수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리.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무슨 말로 번역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엘리, 멜렉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내려간 겁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요.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 질병과 파괴라는 말의 뜻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등장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옴이라는 이름 달콤함,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집안이 몰락하고 나서 고향 땅에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고 합니까? 말하라 불러주시오 라고 말하죠. 말하는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장 1절과 1장 2절을 우리가 읽고 나면 룻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에는 아, 하나님께서 뭔가 이 룻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먼저 우리가 좀 마음에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쉽게 이제 룻기를 읽다가 무슨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부간의 갈등에 적용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시어머니 잘 공교했더니 잘 섬겼더니 야, 인생이 바뀌었다더라. 뭐 이런 인생 역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우리의 수준으로 보는 거고요. 이렇게 1장 1절 배경과 시대와 인물들의 이름까지 특징을 지어서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었을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봐도 무슨 책을 보든지 그래서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저자가 그 책을 쓸 때는 이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의도를 내 필자의 의도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냅니다. 룻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룻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지명해서 그를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보이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인생들을 다스리고 배후에서 상황들을 움직여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 그것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에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화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헤세드의 고백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룻기 1장 8절에서 나오미의 입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룻기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원문에는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진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내려갔는지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죠? 그 가정의 가장을 비롯해서 두 아들,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뭐 어떻게 죽였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다 죽고 나자 이제 세 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젊은 며느리들을 보면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친정으로 가라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고백한 구절이 8절입니다. 그럼 가세가 기울다 못해 가문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그 멸망한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 입에서 헤세드라는 말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괴로울 클 때에 고백되어질 그 고백이 헤세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요즘 은혜가 충만하다 하시는 분들 찾기 힘들 겁니다. 저를 봐도 요즘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에 대해서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좀 이렇게 깊이 담아야 될 구절이 바로 8절이거든요. 도저히 하나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것.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거기까지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적인 고통, 개인적인 고통,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놀라운 건요, 이 나오미가 이렇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게 전이가 됩니다. 이 선한 영향력과 고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루시입니다. 룻의 고백을 우리가 다 압니다. 1장 16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룻기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참 힘든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의 주변에 한 사람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바라볼 수 없고 구할 수도 없을 만큼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시키시는 거죠. 룻이 그걸 자기가 받은 겁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극한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고 있는가? 룻이 감동한 겁니다. 그 감동이 되어서 진심으로 고백한 겁니다. 진심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변에 전해야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소망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암울한데,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또 발견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제 다음 장면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는데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라는 걸 많은 신학자들이 책으로 써놓은 걸 보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의문이죠. 뭐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어떤 성경에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말씀 직접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되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룻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룻에게 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룻이 또 시어머니 모시면서 뭐 힘들다고 또 나오미가 며느리 불쌍하다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기적을 주옵소서 이러고 뭔가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니까요. 룻이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냥 하루하루 자기 일상생활을 그냥 열심히 삽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갑니다. 그 베들레헴에 따라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가 추수할 때라고 성경의 1장 마지막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때가 보리 추수하던 때였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그 고아와 과부들이,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죠. 신명기 법전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귀퉁이나 이런 데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나아가서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는 룻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룻이 나가서 이삭을 열심히 주웠습니다. 그 이삭을 열심히 주웠는데 그 열심히 죽고 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러나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릅니다. 성경에는 우연히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에 가서 살기 위해 성실하게 그날 하루하루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이 과부 둘을 배후에서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기도 모르게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간 거죠. 근데 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서 죽고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룻이라는 한 인물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야 되고 특별히 누구의 눈에 들어와야 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고 나서 묻습니다. 그 사환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의 그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룻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사환의 말입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룻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참 성실하죠? 이런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주어지는 그 하루의 삶을 참 열심히 산 것 같아요. 눈에 들었으니까 이제 마음 접고 응답 받았으니까 가면 되나요? 아니요. 하루 종일 해가 맞도록 그 일을 성실하게 계속합니다. 언제까지요? 저녁 때까지 계속합니다. 2장 17절에 룻의 하루 일과가 이렇게 마감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 하루 종일 보리 이삭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모아서 시어머니랑 앉아가지고 그 보리 이삭 훑었겠죠. 훑어보니까 한 에바나 됐습니다. 한 에바면 한 23리터 정도 됩니다. 23리터면 보리를 한 가마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주었는지 시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나가서 쉼없이 이삭을 주워 모았던 양이 23리터 한 가마나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그거 같이 먹으면서 이제 일상으로 또 사는 거죠. 이런 장면에서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막 직접 나타나셔서 막 음성을 들려주신다. 어디 신령한 사람한테 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다. 뭐 꿈에서 뭘 봤다. 뭐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 우리가 살면서 급하면 이런 걸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루하루에 자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덧입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딱 보면 하나님 만나서 살다가 아들 이삭 낳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고만장한 인생에 기복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정점은 하나님의 후사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삭이 뭐한 일이 있습니까? 온 일생 살면서 누가 와서 우물을 뺐으면 그 우물 뺏는다고 거기서 싸우지 않고 등 돌아서 다시 저기 가서 우물 파고 뺏기면 저기 가서 결혼하는 장면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에 언덕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있는 날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고향 땅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눈이 맞아가지고 텐트에 들어가서 첫날 밤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낳고 잘 삽니다. 뭐 인생의 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게 막 와닿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저 따라다니면서 했던 일이라고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누가 더 큰지 맨날 투닥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뭐 큰 자리나 한 자리 받을까? 뭐 얻어먹을 게 없나? 이런 참 이상한 생각들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맨 예수님한테 혼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겨우 칭찬받은 거, 베드로가 칭찬받은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한마디, 그 칭찬 외에, 그것도 뭐 바로 뒷구절, 두 구절만 딱 넘어가면 바로 혼나죠. 꾸중되죠.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닌 것 외에는 없어요. 하루하루.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그렇듯이 사사시대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사사기를 우리가 다,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를 통해서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다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농사짓는 사람, 두려움이 많아서 다른 족속이 찾아와서 먹을 것 뺏어갈까 봐 포도즙 짜는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던 겁 많은 사람, 핸디캡이 있었던 불구였던 사람, 지극히 일상에서 평범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룻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 계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실 수도 없어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날을 회상하는 것, 그것도 이제 한두 달이죠.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충만한 은혜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서 있더라도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구원의 감격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은혜를 주고 특별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앉아서 밥을 먹고 식탁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일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에 우리 건강하게 살았구나. 오늘 이 맛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시대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구나.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치 룻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이 이런 일상의 삶을 열심히 땀 흘리며 살 때에 그 룻의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도 온 성의 유대 백성들이 네 이야기를 다 안다. 룻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을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룻을 어느 자리까지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의 장로들의 입에서 그 한 여인을 칭송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런 거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삶.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모압 사람들은 룻이 아닙니다. 롯의 후사기 때문에 신명기 법전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족속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롯이 그 딸에게서 얻은 두 족속 모압과 암몬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계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모압의 한 여인에게 비춰진 것은 이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흐르고 흘러 흐르고 흘러 3천여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여호와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헤세드라는 거죠. 그 헤세드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룻의 그 일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편에 기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내게 기적적인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뭐 내 귓절에다 대고 막 나팔소리 같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셔도 비록 나의 상황이 조금도 빛 가운데에 소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말씀의 주인공들의 삶을 본받아 살면 내 인생의 노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한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자녀들의 인생에, 아니면 그 자녀의 자녀들의 후대에 이르러서 룻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의 족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올 것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서 예배의 은혜를 흠뻑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비극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저희들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 헤세드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과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고 거룩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들여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보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후사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